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14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4장은 압살롬이 자기 형 압논을 죽인 뒤에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갔죠. 도망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본인이 했던 일은 성경에 기록이 없고요. 주변에서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보는 요 내용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면 이 여자를 통해서 요압이 했던 이야기들이 20몇 절까지 나오는데 한 번에 보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오늘은 3절까지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당시 군대 장관이었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이 그 뒤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이 요압이 이 다윗의 눈치를 잘 살핀 거죠. 아마 광야 생활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십 년째까지 생활하고 있으니까 척 보면 마음이 어떤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향해 품는 마음과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품는 마음이 동일한 마음인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상황 전개가 왜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또 군인이니까 상관인 다윗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관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별로 부합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과연 행동했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령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은 이제 요압이 우리 왕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구나, 어떻게든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지만 만약 다윗이 지금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반대의 마음을 먹었다면, 가령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살인자니까 데리고 와서 죄를 묻고 재판하고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들 압살롬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의 기강도 세우는 일이다, 만약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요압이 이렇게 했을까? 요압이 아마 다르게 했을 겁니다. 그럼 요압은 자기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게 옳아, 이게 틀려,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지,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든 흡족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갖고 있는 기준은, 지금 뭔가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의 기준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요압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압이 생각한 것, 계획한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다윗의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다윗의 감정을 풀어주려고 이런 계획들을 세운 거죠. 이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드고아에 사람을 보냅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본문에 보면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시의적절하게 잘 행동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멍청하지 않고 또 지혜가 있고 이런 여자였기 때문에 혹시 다윗 앞에 보내서 이런저런 일을 시켰을 때에 뜻밖의 상황이 생겨도 적절하게 잘 대처할 것이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결국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요압이 갖고 있었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잘 감당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튼 이런 자기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그러니까 행색을 이렇게 꾸미라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죽은 사람 오랫동안 슬퍼했던 사람처럼 그런 행색을 꾸며라. 겉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시하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이렇게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줍니다.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요압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거나 네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다윗왕을 구워 삶아봐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요압이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해주죠. 행동거진 이렇게 해야 된다. 옷차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가서 네가 할 말은 이러이러한 말이다. 내가 일러준 말을 왕 앞에 가서 그대로 전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 가서 조금 있으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볼 본문 내용을 보면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여자가 다윗 왕을 만나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것이냐. 어떤 내용이냐. 요압이 알려준 겁니다. 요압이 알려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우리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 내용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가서 전달한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이와 비교해 볼 만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이야기해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장면과 이 장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 아주 간단하죠. 나단 선지자는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드라이 여인은 다윗에게 누가 보내는 건가요? 요압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일을 전개하고 계신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요압이 주동이 되어서 벌이는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에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나단을 보내실 수도 있고 요압을 보내실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 무조건 직통 계시를 통해서만 말씀하셔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첫 시발점이 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모든 첫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압이 사람의 눈치를 생각하고 요압이 형편을 상황을 살펴보다가 이게 낫겠다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요압이 계략을 꾸민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령 본문 안에 사건이 진행되면서 요압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이제 우리는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나? 왕자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다윗 왕이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고 상심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 위로할까? 그리고 요압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다윗 왕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제가 다윗 왕을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무언가를 했다. 그렇다면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전개가 되었다면 요압이 이런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압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가 뭔가를 했어도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지도 않고 그저 그냥 다윗의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략을 세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보낸봤을 때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요압이 보내는가의 차이도 있고 뿐만 아니라 왜 보내는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허물을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압은 어떠하냐면 압살롬의 죄를 지적하고 압살롬을 회개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이 어떤 점에서 압살롬 사건을 잘못 처리했는지를 지적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냥 다윗의 마음을 잘 그냥 다독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덮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요압의 입에서 나온 말,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말을 다윗으로 하여금 듣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점에서도 우리가 대조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른 데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낸 상황입니다. 어찌 보자면 도망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윗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 도피 생활을 했죠. 그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비슷해요. 다윗도 왕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고 압살롬도 왕을 피해서 도망갔으니까. 다만 이유는 정반대로 다르죠. 다윗은 죄를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백성을 구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핍박을 받아서 도망간 것이고 압살롬은 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도 못했고 또 자기 형제를 참 쳐서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기 싫으니까 도망가서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상황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다윗은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믿음으로 살았죠.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반면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지내는가? 기록이 없습니다.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압살롬이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록한다면, 그리고 압살롬이 뭐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했던 것과 정반대로 다르게 적절하게 행동했다면 이런 기록이 나와야 됩니다. 압살롬이 3년 동안 날마다 가슴을 치고 울며 통회하고 회개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죄를, 이 형벌을 면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데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노동하고 그러며 지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마땅한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 동안 과연 시간을 잘 지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부분 이야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간만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기는 하겠지만 희미해져 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건 그냥 시간이 지난 것뿐입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3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드렸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 우리가 한 2, 3일 동안 나누어서 말씀을 볼 것인데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기본적인 관점을 잘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벌어진 사건인가? 사람이 어려운 지경을 만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압살롬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어려운 지경을 만났습니다. 도망가 있는 거죠. 그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회복을 누려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선하게 행동했고 백성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죠. 그때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다윗이 보였던 모습과 지금 압살롬이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걸 기다립니다. 3년만 기다린 게 아니죠. 다윗은 광야 생활을 10년도 넘게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든지 자기가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죠. 주님이 정하실 때에 주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혹시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기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소망하는 것, 그게 다윗이 보였던 태도예요. 반면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가? 물론 압살롬이 이것을 사주하거나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이 누군가가 계략을 세우고 꾀를 부리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일을 자기가 이 정도면 되었지 3년이나 지났으면 시간이 다 찬 거 아니야? 이러고서는 무언가 작전을 세워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잘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이어서요. 종종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목회자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종종 사소한 흠이 아니라 큰 죄를 짓는 때가 있거든요. 가령 어떤 목사가 간음을 범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게 발각되기 전에 자기가 그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숙하는 기간을 가져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 사람이 다시 사역을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 사역을 다시 한다면 어느 정도 자숙을 하면 되는 걸까요?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돌아와야 될까요? 압살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자기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자숙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3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돌아와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충분한가요? 우리가 늘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시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허물이 없었으면 좋겠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또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충분히 회개하고 그리고 충분히 자숙하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불러주면 그러면 이것저것을 또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마다 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고 또 사람의 방법, 사람의 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 도망치는 인생 혹은 참 형벌받는 시간을 보내야 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마음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벌의 분량을, 기다림의 시간을, 또 자숙하는 모든 기간들을 우리 스스로 정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과연 다시 기회를 주실런지, 주님께서 언제부터 역사하실지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인지 아니면 사람의 계략과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인지가 결국 모든 것들을 판가름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주장케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또한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